창세기 제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 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저희들이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례와 하가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참고 견디지 못해서 애굽에서 자기가 데려왔던 여종인 하가를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잉태함으로 일어난 아브라함 가정의 파탄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실패했다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중에서도 하갈이 어려웠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향하여 집으로 돌아가라고 순종할 때에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는 교훈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즉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한 그때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후에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는 종종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왜 무관심하신가 무심하신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헤아리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건과 큰 것에서부터 적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에서 한 75 그 사이쯤 되었을 때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년 전에 이 현재 창세기 17장에서부터는 25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기를 명령을 하시기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때로부터 약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은 왜 약속이 이렇게 오래 가는가, 그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라고 참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지나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25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정식으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겠다, 언약을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 오히려 우리들이 평범하게 쓰는 말로는 언약이라는 말보다는 계약이라는 말이 더 타당한 말이 되겠습니다. 혹은 약속이라는 말이 더 타당한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의 모든 사회관계는 계약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살 때도 파는 자와 사는 자가 계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들이 결혼을 할 때도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남자와 여자가 법원에 가서 계약을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서명을 할 때에만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허가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갈 때도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하는 모든 규칙에 따라서 내가 공부하고 학교에서 정한 그 모든 규율에 따라서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서명을 할 때에 학교와 학생과 사이의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이와 같은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약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베리티,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살던 그 이전에 그 가장 오래된 언어를 보면은 아카디안 혹은 바빌로니안 언어 가운데 부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이 부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재판장 앞에 가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법적인 지위를 획득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법정에서 증언을 통해서 어떤 지위를 획득하게 될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은 이 아카디안 말 속에 비르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사이라는 말입니다. 두 사람 사이, between. 그래서 계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어원이 두 사람 사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는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집을 원하지만은 팔려고 하는 사람과 나와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팔려고도 하지 않은데 내 쪽에서 아무리 살려고 내가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성립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이라고 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언약은 특수한 관계인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이 언약의 특별한 세 가지 의미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다.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몰랐는데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까 나의 언약, My covenant, My contract, our country가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our country가 아니고 my country. 내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권위로 나의 전능하신 주권으로 틀림없이 너를 내 속으로 불러들여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을 여러분들 집으로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서 내 언약, 나의 언약이라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여기에 아홉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우고, 4절에도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온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일방적인 언약은 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에 있어서는 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어떤 가게를, 사무실을 계약할 때에 5년 동안 계약한다, 혹은 3년 동안 계약한다. 계약의 기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영원한 계약입니다. 영원한 계약.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얼마나 축복된 사건입니까?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에도 보면은 이에 내 언약을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9절에도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은 우리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 어떤 계약의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격스럽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이 언약을 또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잔에다가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의 피를 흘리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내가 세우는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일방적인 언약에 대하여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잔으로 언약을 맺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구두로 맺은 계약은 효력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고 거부할 것 같으면 구두로 맺은 언약을 가지고 소송을 할 수가 없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약은 반드시 쌍방이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표적이 있는 증거 문서가 있을 때에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증거를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이 할례는 남자 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할례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남자일 경우에는 남자 아이의 생식기 끝을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행하라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병원에서 나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남자 아이들을 이 circumcision 생식기의 끝 부분을 잘라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원래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구두로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표적을 근거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후손들 가운데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후손들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이 이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너와 약속한 언약의 표로 네가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을 언약을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를 근거 있는 표를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즉 할례를 행함으로 내 언약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약속을 지키라. 영어의 번역을 보면은 As for you, you shall keep my covenant. 내가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할례를 행함으로 내 언약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약속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고 하니까 그것은 이제 내가 할 것은 뭐냐면은 내 이 약속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을 내가 지키라 어떻게 지킬 것이냐 내가 시키는 대로 언약을 지킨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할례를 행함으로 이 언약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딴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계약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한 것은 없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 성취되도록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믿으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계약에 대하여 너희들은 믿으라. 구약시대는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할례를 신약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세례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라. 누가 세례를 받을 것인가 하니까 믿는 자,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표로 할례를 행하라 신약의 개념은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령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자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즉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모든 남자들을 종이나 누구든지 간에 다 데려다가 이날에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진정 마음에 할 것이며 이 할례는 우리의 믿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언약의 약속을 하되 그냥 근거 없이 말로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표로 그 육체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대하여 즉시로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으시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시고 그 믿음의 표로 이제 이번 12월 달에 성탄절 때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 테니까 먼저 학습을 받으시고 학습을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처럼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언약을 맺어주었으니 너희들이 할 일은 그것을 믿고 그 뜻에 따라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말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나님이 맺어주셨지요. 영원한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둘째로는 그 계약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표로 증거를 할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놀라운 사건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는 대표적으로 말한 것이지 여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표로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이들 가족과 사이에 맺어진 이 계약이 액티베이트 됐다. 실제로 효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위치, 새로운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니 그 언약의 보증으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바꾸라. 이름을 바꾸라. 과거에는 내 이름이 아브람이었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과거에는 내 아내의 이름이 사라, 사례였지만은 이제는 그 이름을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을 바꾼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도 좋은 이름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높은 아버지 혹은 훌륭한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고 그 아들이 아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후손들이 너를 통하여 나리라.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사라라고 하는 말은 여주인, 여왕, 여왕이라는 퀸 혹은 프린세스라는 말입니다. 너는 이제 여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새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받을 때에 동일한 이름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이름을 바꾸어 버리는, 새 이름을 혹은 영어 이름을 넣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신분상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의 보증으로 확실하게 되어진다는 증거로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저희 교회 다닌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분의 옛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새 이름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그분이 김주생이라고 고쳤습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주와 날생자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다시 났다. 그래서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이 태어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지금까지는 자손이 없다고, 내가 지금까지는 땅에 있는 한 시민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버지라, 이제 내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겠고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리니 너는 천국의 시민이요, 이제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졌고 내 스테이터스가 바뀌어졌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을 때 물론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과거에는 한국의 국적을 가졌으나 이제는 미국의 국적을 받는다는 그 사람의 신분상의 변화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새로운 위치와 지위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이제는 가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과거와 같이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는 새로운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장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와 믿은 후에,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변경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변경된 이 놀라운 언약을 받았으니 기쁨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